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의장 성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연기될지 주목됩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ARF는 조만간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역내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명의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다수 나라가 CVID를 주장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강 장관에 따르면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마이니치 신문도 1일 의장 성명 초안에 각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각국이 CVID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과 해당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올해 의장 성명에는 초안 내용에 담겼던 CVID가 그대로 명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ARF는 지난해 의장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우려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CVID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았었습니다. 한편 올해 ARF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 장관이 참석해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다만 이번 ARF에선 당초 관심을 모았던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외교 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잠시 만나 악수를 나눴으며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리홍호 북한 외무상과 만났을 당시 종전선언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고 확인하면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일대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포에 따라 임시 거주지와 주택 수리비용, 무보험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비용 융자와 개인과 사업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기금 보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17개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선박이 한국에 정박했다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호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 32분 정박 중이던 평택항에서 제3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샤이닝 리치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되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나토군의 단호한 지원 부대가 5일 자살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미군과 2명의 아프간 군인들도 이번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토는 3명의 사망 군인의 국적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발표 직전 아프간 무장 반군인 탈레반은 자신들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약 60km 떨어진 파르완주에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지역에 따라 최저기온은 15에서 28도, 최고는 28에서 3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보낸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보낸 미군 유해가 하와이에 도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유해 55구가 지난 1일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하와이 진주만 미군 기지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식이 열렸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잠깐 들어보시죠.
Some have call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펜스 부통령은 60여 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한국인 참전 미군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흔히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이 잊혀진 적이 없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오산과 하와이에서 열린 유해 송환 행사 참 엄숙하면서도 극진한 예우를 갖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윤국환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미국의 역사고 또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해외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에 대해서 미국은 그야말로 애국심의 발로죠. 그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로 마지막을 모시고 있는 그런데요. 이번에도 지난 7월 27일 날 한국전쟁 전정협정일에 55구의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네.
오산으로 그 유해를 가져와서 분류 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며칠 뒤에 8월 1일 날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 행사를 가졌고 또 바로 곧바로 이후에 하와이에 이제 유해 감식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온 것인데요. 이 오산에서 열린 그 행사만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항공기들, 전투기들의 그 수직 비행, 저공 비행이 있었고요.
네.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그러한 그 예우로 마지막을 모시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고요.
네.
참석자 몇몇만 보더라도 서울 오산의 경우에는 주한미대사 그리고 미군사령관 등등 해서 500명 가까이 한국 정부에서도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하와이에 도착하는 행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나가서 유해를 맞았는데요.
네.
그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극진한 예우 속에 그 해외 참전 미군 전사자들을 예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은 해외 참전 중에 전사한 자국 병사를 끝까지 찾아서 송환해서 가족에게 인계하고 또 안장하고 이런 데서 그야말로 모범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원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군인들은 그 목숨을 그야말로 국가에 바친 그런 국가의 유공자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제 생명을 국가를 위해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아주 그 규정이 딱 그 법률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든 외국이든 사망한 미군 군인은 반드시 그 유해를 찾아서 그 안장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목표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을 위해서 그 희생한 군인들을 잊지 않고 최후의 1인까지 찾아서 그 가족에게 데려온다, 안장한다 이런 것이 그 미국 정부의 오랜 약속이고 또 전통이고요.
네.
또 국방부에 아예 그 이걸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미 국방부 그 전쟁 포로 실종 미군 확인국 이런 거 거기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과거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 또 한국 이런 그 실종 미군을 대해서 이제 그 유해를 확인해서 가족에게 그 전달하고 또 안장하는 이런 그 부서인데요. 아, 이 국방부는 아예 그 이것을 그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약속을 실행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의 모토고요. 또 이를 지키는 날도 있습니다. 매년 9월 18일을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날로 지정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 그 오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단 그 오산으로 왔고요. 오산에서 이제 하와이로 이것이 이송이 됐는데요.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하와이에 그 국방부의 그 아까 말씀드린 전쟁 포로 그 실종 미군 확인국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그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유해를 일단 유전자 감식을 하고 이것을 아마 그 미국 본토에 남아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인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될 네. 것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앞으로도 재개하기로 했죠.
예, 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고 또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국방부의 관리는 주요 언론들의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유해 발굴 공동조사와 그 작업들이 시작될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하는 네.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전사한 미군 병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과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력이 적지 않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북한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미국의 장비들도 상당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하자면 상당한 정도의 인적 물적 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번 송환으로 그러면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것 그걸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일단 그 약속 중에 뭐 일부는 이행이 된 겁니다. 지난 그 6월 10일이죠. 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열렸는데요. 거기서 그 두 대통령 북한과 미국의 그 최고 지도자가 그 미북 그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유해 송환은 바로 그 공동성명 그 4개항 중에 맨 마지막 4개항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한다 이런 네. 것인데요. 일단 그 공동성명에 있는 유해 약속 그 송환 약속은 이번 걸로 이제 지켜진 거고요. 이거 외에도 그 공동성명에 나오지 않지만 그 북한이 약속한 게 이제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다 이런 거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에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일단 그 폐기가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약속엔 포함 안 됐지만 북한이 풍계리 그 핵실험장도 일단 그 파괴했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속을 다 이행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는데요. 그 이것은 그 약속의 일부입니다. 공동성명 보면 4개항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유해 송환 말고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평화 체제 확립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비핵화 문제도 있는데요.
네.
그 미북 간의 그 평화 체제 또 관계 개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서로 약속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금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비핵화도 지난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비핵화 쪽에는 별다른 지금 진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유해 송환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이번 송환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다 이행한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북한 내 미군 그 전사자 유해는 5,300구 정도가 아직도
예.
이곳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유해 발굴 작업을 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공동 조사단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합의와 관련한 그 이행 활동이 진행된 것이고요. 이 공동성명의 이 유해와 관련한 조항은 실종자들, 전쟁 포로들 이런 유해 수습 약속한다고 돼 있고요.
네.
그 수습한 유엔은 즉각 송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한 걸로 봐서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친서가 전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27일 날 유해를 북한 측이 미국에 인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8월 1일 유해 송환이 이제 실제 그 봉환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점에 맞춰서 친서를 보낸 것인데요. 사실상 그 친서가 바로 이 시점과 그 맥이 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세 번의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는데요. 그 보낸 시점을 보면 전부 다 약간 그 극적인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낸 친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 한글 영문 번역을 이제 다 공개한 적도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다만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그 6.12 미북 정상회담의 그 후속 이행 조치 이런 거를 언급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게 뭐 담겨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앞서 이제 보낸 그 서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부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그 두 정상 간의 믿음과 신뢰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그리고 세 번째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전에도 미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이렇게 그 친서를 보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세 건의 그 친서는 지금 말씀하신 8월 1일 유해 송환에 맞춘 친서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6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보냈는데요.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6월 1일의 친서는 5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당연히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게 5월 20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취소를 발표했는데요. 이 취소 서한에 대해서 며칠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친서였는데요.
네.
아마도 그 내용으로 봐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바람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결국 그래서 또 열렸고요.
네.
7월 12일 날은 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두 번째 서한을 올린 날짜입니다. 7월 12일. 이 아예 그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여전히 말하자면 강조하면서 2차 추가 회담이 앞당겨서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시점은 보면은 폼페오 장관이 7월 6일과 7일 이틀로 일정으로 평양을 세 번째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잘 이미 보도된 대로 사실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말하자면 처사 조치에 대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의 그 말하자면 회의론이 상당히 그 고조되고 있는 지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서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이유 지금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평양에서 그 워싱턴 돌아가는 사정을 굉장히 열심히 아마 보고 있을 텐데요.
네.
아, 말씀하신 대로 그 워싱턴에서는 일종의 그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북한이 뭐 잘 비핵화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 청문회 가서 상당히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그런 질문을 받고 네. 시달린 그런 네, 네.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워싱턴 사정을 다 지금 저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그 돌파구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아 그리고 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할 생각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라든가 무슨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우리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친서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합니다. 아, 그 첫 번째 친서가 6월 1일자였고요.
네.
세 번째 친서가 8월 1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달 사이에 세 번씩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게 됩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살펴보면 사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올해 지난 6월 달 바로 불과 말하자면 50일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65년을 대치 상태, 적대 관계 속에 대치해 왔습니다.
예.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의 나라라고 해왔습니다.
네.
전쟁을 치렀죠.
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역사적이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50일 상관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과 두 달 사이에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그 친서가 정상 간에 다섯 번이 오고 갔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수의 친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 자체가 탑다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수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최상층의 결정으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의 상황도 사실 그 두 정상이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만큼 미북 간의 말하자면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이런 그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두 정상일 텐데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의 개인적인 이런 친서 소통이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바로 그런 면 때문에 미국 내 일각에서의 말하자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
네.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네.
바로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좀 한번 다시 만나서 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진전을 해야겠다 일종의 그 손짓을 보내는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6월 10일 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북한 문제가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그 11월 그 중간선거가 있고요. 중간선거에서 무슨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를 잘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을 굳혀서 재선이 가능한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네. 중요한데요. 현재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또 의회 정치권에서 상당한 일종의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슨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이 다시 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일 적당한 기회에 11월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서 비핵화 문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선택이기 때문에요.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백악관 대변인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Certainly open to that discussion, but there isn't a meeting planned. We have responded to Chairman Kim's letter. The president has, and that letter will be.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2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 전망이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샌더스 대변인의 백악관 대변인의 그 발표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아직 일정이 잡힌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정상회담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네. 말한 부분입니다.
네.
이 2차 추가 정상회담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워싱턴과 평양을 오가면서 추가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는 2차 친서를 보면 2차 추가 미북 간 정상회담을 앞당겨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8월 1일자로 된 친서에서 언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그만큼 또 샌더스 대변인이 그 정상회담에 열려있다라고 한 것까지 보면은 추가 정상회담이 머잖아 열릴 가능성을 관측할 수 있게끔
네.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관측을 해왔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다음 달 9월 달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서 사상 처음이죠.
네.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네.
그 자리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뉴욕이든 아니면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유엔 총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을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네 사람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그런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앞으로 한 달여 남은 말하자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어야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지금 뭐 종전선언 이것도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검증 이제 미국이 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그 구체적인 거로 하나로 다 묶는 이런 로드맵 비핵화의 그 시간표 이런 실무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6월 12일 그 미북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최초의 정상회담이고 정치적 상징성에 관했는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서로 놓고 일종의 주고받기를 해서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이 이제 사전에 필요하고요. 거꾸로 지난번처럼 뭐 이제 상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두 정상이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만 하게 되면은 또다시 알맹이가 없다 이런 상당한 그 비난에 시달릴 그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을 그 상당히 사전에 조율해야 되고요.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그 친서 뭐 유해송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런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 미북 관계가 잘 돌아가고 뭐 분위기가 좋구나 이렇게 있지만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그 최고 지도자 간의 분위기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국무부 실무자 아 이런 의회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뭐 한 달 반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뭐 아무런 뭐가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 지금 백악관 또 최고 지도자와 그 밑에 그 실무자 간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최 기자가 지금 그 좋은 얘기를 해 줬는데요.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서해 위성 발사장을 폐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네.
또 미군 유해 송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군 유해 송환은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이것을 직접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서해 위성 발사장은 사실 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합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을 약속을 했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50일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조치가 실현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미북 간의 지금 북한의 핵 문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30년을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결정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이뤄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끝난 지 50일이나 됐는데 지금 뭐 변화가 없지 않느냐.
네.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고요.
네, 네.
또 크게 보더라도 너무 그야말로 성급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자신이 이런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성과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네.
이런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언론에 대해서 역겨운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미북 정상의 친서 교환 그리고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미국과 남북한 외교수장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올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예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죠?
네, 싱가포르에서 그 열리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그 영어로 ARF라고 그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하고는 상당히 분위기 다릅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회의가 열렸고요. 북한도 참석을 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 그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고
예.
외교적 그 일종의 그 대결의 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그 미사일 발사 이것이 그 정당하다 적대시 정책 철퇴해라 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그랬고요.
네.
반면에 그 미국과 한국 등은 그 북한의 그 도발 이런 것을 상당히 규탄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그 분위기는 좀 부드럽습니다. 각국의 그 외교 수장들이 서로 삼삼오오 만나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떻게든지 좀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틀립니다.
네. 자, 이 궁금한 것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까 하는 점인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예,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이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 3일 아닙니까?
네.
아,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5일이 되니까요. 네, 네. 그 시점에는 모든 게 결정돼 있을 겁니다. 네. 5일이면은 이제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네. 아, 그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폼페오 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계획된 건 없지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 말하자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고 또 폼페오 장관이 직접 그동안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마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참고로 과거에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미국이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국무장관이 참석할 때면은 북한 측과 접촉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북한이 가입해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외무상이 매년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요.
네.
과거에 보면 두 차례가 전부입니다. 북한과 그 미국의 외교장관이 만난 것이. 그래서
네.
부시 행정부 때죠. 지난 2004년에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잠깐 만났었고요.
네.
2007년에는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네.
박이춘 외무상과 짧게 조우한 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미국과 북한의 말하자면 교섭의 역사는 6.12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외무상의 외교장관의 말하자면 회담 정도는 큰 뉴스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미북과 미한 그리고 남북한 외교 수장들 이 종전선언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올까요? 이미 이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분위기를 어떻게들 점치고 있었나요?
네, 이미 그 수장들이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3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 여기 그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종전선언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왕이 외교부장도 이것이 그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종전선언이 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둘러싸고도 그 실제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상당한 그 화제의 그 이게 이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은 종전선언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정말로 그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보면은요. 첫 번째가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평화 체제를 약속한다는 그런 미국의 그 합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가는 첫 번째 공정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으로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에 합의된 그 시점에 약속을 거의 하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해서 가장 쉬운 부분이 종전선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은 그 한국 중국이나 북한이 이제 종전선언에 상당히 좀 그 공을 들이고 그 열심이었는데요. 중국은 초반에는 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ARF 그 회의를 태기로 해서 상당히 좀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그 자세입니다. 2일날 그 중국의 그 외교 수장이죠. 왕이 그 외교부장이 그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아,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그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거고 또 한반도 남북한 국민들이 그 열망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 날인 3일날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아, 이 같은 종전선언이 그 비핵화를 이끄는 데도 좋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이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암중 모색을 하는 상황인데 신임 주한 미국 대사죠. 대사가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서울에서 한국 언론들과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서울에 부임한 직후에 예. 처음 가진 그런 기자회견인데요.
네.
여기서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근래 들어서 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처음인데요.
네.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뭔가 새로운 조치를 좀 취해야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에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하자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해송환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가적인 뭔가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해리스 대사의 발언인데요.
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는 분명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미북 간의 약간의 말하자면 의견 조율을 거쳐서 뭔가 진전이 있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물론 문재인 한국 대통령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4.27인가요? 그 판문점에서 그 4월에 그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거기 합의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종전선언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그 언론을 통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종전선언 추진에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보낸 미군 요해가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다는 소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동남아 국가연합의 지역 안보 포럼 동향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야구 종주국 미국에서 현장을 거쳐간 최고의 선수와 관계자들을 매년 뽑아서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지난주 뉴욕주 쿠퍼스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전미 야구기자협회 투표로 선정된 4명, 그리고 시대벨협회가 앞서 정한 2명까지 총 6명이 영광의 주인공들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전성기를 이끈 명타자 치퍼 존스, 그리고 워싱턴 DC 인근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활약한 홈런 타자 짐 토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등을 거친 라틴계 최고 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철벽 마무리 투수였던 트레버 호프만이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 4명입니다. 그리고 통산 254차례 승리 투수 기록을 가진 잭 모리스, 1984년 월드시리즈 최우수 선수 앨런 트라메리 시대별 협회를 통해 명예 전당에 들어갔는데요. 이들 6명은 지난 일요일 쿠퍼스타운에 있는 클라크 스포츠 센터에서 각자의 이름과 얼굴 부조가 새겨진 동판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기념 연설도 했는데요. 왼손으로도 오른손으로도 안타를 줄기차게 때린 최고의 스위치 타자였던 치퍼 존스는 아내의 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있는 도시를 본따 쿠퍼로 지었다면서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메이저리그 공식 인터넷 사이트는 존스에 대해서 역대 스위치 타자 가운데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 이상을 올린 유일한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양손을 다 쓰면서 3번에 1번 골로 반드시 안타를 치고 10번 타석에 서면 4번 이상은 1루에 진출했다는 뜻입니다. 통산 612개 홈런을 친 짐 토미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하면서 성공을 꿈꾸는 아이들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전진하는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토미는 특히 동시대에 활약한 베리 본즈와 마크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이 불법 약물의 힘을 빌어 홈런 기록을 쌓아나갈 때 실력만으로 당당히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본즈, 맥과이어와 대비되는 깨끗한 홈런 타자로 명성을 높였는데요. 토미는 이어진 헌액 연설에서 야구는 아름답다, 평생 야구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정직으로 행동한 결과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약물의 유혹을 거부한 선수였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토미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함께 뛰었던 한국인 선수 추진수가 언론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짐 토미는 쉬는 시간에도 야구밖에 몰랐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험을 들려줬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메이저리그에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토미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저렇게 대단한 선수와 함께 뛰었구나 하는 생각뿐이라면서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홈런 타자, 라틴계 선수의 대표주자였던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야수로 첫 명예의 전당 헌액자가 됐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속하게 돼 감사하다. 내게 정말로 큰 의미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시점이라서 게레로의 현역 시절 활약이 다시 조명되는 중입니다. 게레로는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족족,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져서 괴물로 불렸는데요.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 수비수가 없는 쪽으로 공을 때려 안타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15년 동안 샌디에고에 머물면서 파드레스의 9회를 책임졌던 트레버 호프만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게 잭팟 같다. 다시 말해서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이라도 뛰어본 선수는 18,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은 지난 1936년 첫 헌액 이후에 220여 명에 불과합니다. 1%를 약간 넘는 수치죠. 대단한 영예인데요. 메이저리그 선수 외에 감독과 구단주, 기자, 방송 해설자들을 비롯한 야구인과 예전 흑인 리그 참가자 등 여타 기념할 만한 선수들 약 100여 명이 함께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사전입니다. 지난주 미국 스포츠 매체들의 노히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열린 지난 29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경기에서 노히터 대기록이 나올 뻔했기 때문인데요. 노히터 혹은 노히트 노런은 투수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야구는 연장전이 없으면 9회까지 진행하는데요. 매회 3명씩 총 27명 타자를 아웃으로 잡아야 하는 한 경기 내내 선발 투수가 안타를 하나도 안 맞고 점수도 한 점 안 주는 게 노히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록인데요. 1년에 몇 차례 나오기 힘듭니다. 브레이브스 투수 션 뉴컴은 이날 경기에서 9회 2사까지 노히터를 지켜가다가 다저스 타자 크리스 테일러에게 첫 안타를 맞아서 눈앞에 대기록을 놓쳤습니다. 테일러를 아웃으로 잡았다면 1994년 이래 20여 년 만에 브레이브스에서 처음 노히터를 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연속 안타를 맞으며 점수까지 내준 뉴컴이 구원 투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투수판에서 내려올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애틀란타 팬들은 기립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식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노히터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있는 뉴욕주 쿠퍼스타운은 야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욕 시내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과 이곳을 이어서 방문하는 성지 순례를 위해서 미국에 오는 세계 야구 팬들이 많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뉴욕 뉴욕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I want to be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These vagabond shoes are longing to stray right through the very heart of it. New York, New York. I want to wake up in a city that doesn't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top of the heap. Little town blues are melting away. I'll make a brand new start of it in old New York. If I can make it there, I'll make it anywhere. It's up to you, New York.
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의장 성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명기될지 주목됩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ARF는 조만간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역내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명의 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다수 나라가 CVID를 주장해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강 장관에 따르면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일 의장 성명 초안에 각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CBID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과 해당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올해 의장 성명에는 초안 내용에 담겼던 CBID가 그대로 명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ARF는 지난해 의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CBID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았었습니다. 한편 올해 ARF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장관이 참석해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다만 이번 ARF에선 당초 관심을 모았던 미국과 북한 혹은 한국과 북한 간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ARF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났을 당시 종전선언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고 확인하면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일대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포에 따라 임시 거주지와 주택 수리비용, 무보험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비용 융자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기금 보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17개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7시 46분 롬복 섬 인근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5km로 추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진 직후 쓰나미 경보를 내렸으나 이후 해제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폭발물 드론 암살 기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은 4일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도중 일어났습니다. 공중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폭발을 했고 이에 놀란 마두로 대통령 부부와 고위 관리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 텔레비전 생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연설을 듣던 군인들이 폭발음에 놀라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건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드론이 나를 공격했지만 그곳엔 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의 보호막이 있었다며 나는 수년간 더 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콜롬비아와 미국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나토군의 단호한 지원 부대가 5일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미군과 2명의 아프간 군인들도 이번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은 내일 지역에 따라 최저기온이 15에서 28도, 최고는 28에서 3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